사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이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되 그 용모하신 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날 이렇게 와서 행사를 마치고 음악학교 연주회를 마치고 11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여기가 내 집 맞아? 이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 제가 수성에서 예배당을 짓고 사택이 꽤 높거든요. 거기도 꽤 넓은데 강남에 이렇게 갔어요. 강남에 가니까 저들 집이 원룸이더라고요. 그 원룸 너무 편하대요. 아무 때나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침대니까 그냥 침대에 툭 몸을 던지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가고 그리고 뭐 청소할 거 없고 아주 그 공간이 좁고 살기 편하더라고요. 원룸이요. 그래서 이제 오래 들어가지고 투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살다가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첫날 이렇게 왔는데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대요. 음악중학교가 인가가 났다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수고하지 않지만 내가 잘한 게 없지만 중학교 인간하는데 저는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오는 날 인가가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TVN 러시아 국장님이 방송국 국장이 여기 음악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택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앉아서 한두 마디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러시아는 선교사들이 종교 비자를 받지 않으면 활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종교 비자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사실 현재 러시아의 선교사님들 종교 비자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먼저 그 종교 비자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참 기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밭으로 내려오고 나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선교 담당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러시아 선교를 이제 제가 담당자가 됐으니까 당장 이제 그 짐이 저에게 다 오는 건데 아니 이 TVN 국장님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종교 비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종교 비자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종교 비자를 받는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학생들만 좋다카네. 좋죠 그죠? 이 종교 비자 받아가지고 러시아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처럼 신앙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05년도 2월 3월 초인가 2월 말인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연수원생으로 왔습니다. 우리 선교회 최초로 압곡동 연수원이 생겨서 저는 압곡동 연수원 1기생입니다. 그리고 대전 선교학교 1기생입니다. 근데 이제 대전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오니까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잖아요. 내가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왔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이제 과정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길 때 위치는 그냥 하찮은 일개 병사로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옷을 벗기고 천부장이 되겠어요. 천부장의 옷을 벗기고 백부장이 되겠어요. 백부장의 옷을 벗기고 그냥 일개 병사로 내려가겠어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위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다시 되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면서 맨발로 왕이 막 이렇게 왕궁에서 벗어나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다윗이 왕궁을 벗어나면서 일개 병사로 전략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쫓길 때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리고 하나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그 마음의 위치로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의 옷도 하나님이 입히셨잖아요. 왕복도 하나님이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이 벗기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군대 장관의 옷도 벗기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왕복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 도망자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을 다 버리고 수단 방법 버리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하며 달려왔던 그 믿음의 길로, 그 마음의 세계로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위치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다윗의 시를 들어보면 실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가 도망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야, 거기가 푸른 초장이란다. 거기가 쉴만한 물가란다. 여러분, 도망하고 있는 그 다윗의 삶 속에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까? 어디가 쉴만한 물가가 있었습니까? 실제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걷는 걸음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독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따라갈 때 잠깐만 법궤를 모셔드려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서 그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느덧 깨끗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순수해져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이 있는 그 아프리카에는 독수리가 있는데 뱀잡이 수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독수리과인데 별명이 비서새라 하대요. 옛날에 그 사또 옆에 비서가 이렇게 그 뭐 깃털 같은 거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깃털이 모양이 나가지고 옛날 비서 모양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비서새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 이 새가 날면서 이 독수리가 하늘 날다가 저 땅에 두더지나 뱀이 기어가는 걸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서새에게는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걷기를 좋아한대요. 뭘 좋아한다고요? 예,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20km, 30km를 걷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 수 있으니까, 날개가 2m나 된다 하니까 하늘을 나는 그 비서새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 비서새가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루에도 20km, 30km를 걷는데 걷다가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았을 때 이 새는 막 달리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날아야 돼요? 달려야 돼요?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푸드득 하고 날라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걷다가 보니까 나는 법을 잊어버린대요. 갑작스럽게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고요. 바보죠, 그죠? 날면 너무 쉬울 텐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죠, 그죠?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달려가면 세상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언제 내 안에 계시느냐 하듯이 그냥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기보다도 인간의 수단 방법 버리기가 일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9일날 인도에 가셨어요. 인도에 가셨는데 장장 10만 명 앞에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무 소망스럽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선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들만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새로운 역사예요, 이게. 지금까지 2016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만 가만히 이렇게 셈을 해봐도 지난 수년 동안 일어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 초에 3월 달에 베냉의 청소년 센터가 건립되면서 하여튼 그 3만 3천 평을 받아서 그 센터가 지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서 5만 4천 평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정부와 FA를 맺어가지고 목사님이 첫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한 시간에 1,000불씩 강사료를 쳐서 3시간 해서 3,000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마인드 강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고 말라이 대통령을 만나고 특히 케냐 대통령을 만난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한 거예요. 보셨죠, 그죠? 별로 안 보셨습니까? 거의 어디 다 가셨네. 다 보셨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거 한 번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또 보면 확 찌릿찌릿 전기가 와요. 그 대통령이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김우경 목사님이 대통령이 손을 딱 내밀면서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딱 악수하자마자 손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당겼잖아요. 대통령을 확 잡아당기니까 김진수 목사님 하는 말이 주위의 경호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확 달라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웃어주니까 이제 경원들이 뒤로 물러났다는 거죠. 예. 거기서 김은경 목사님 꼭 무슨 한이나 맺힌 듯이 예. 대통령 각하 한국에서 우리 IIF 설립자 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통령 만날 수 없습니까? 예. 언제 한국에 갑니까? 내일 갑니다. 아 그럼 내일 오전에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내일 오전에 대통령 궁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것도 새로운 역사가 써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을 만들어낸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다음날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대통령 손을 딱 악수를 하며 잡더니 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예? 손을 안 놓고 계속 목사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합창단 노래를 듣는데 합창단 노래를 듣는 그 세 곡 듣는데 5분 동안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교회 안에 일어나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강남에 가서 뭘 했느냐면 휴대폰을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일명 사과폰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면 목사님하고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 아이패드 가지고 계시고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계시면서 꼭 이렇게 한 번씩 영상통화가 와서 그곳의 소식을 들으면서 매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지 목사님 그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들의 얼굴 역력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때로는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 아이폰이 적응이 안 돼가 잘 몰라가지고 있다가 막 이제 아침에 씻고 런닝샷 바람으로 막 이제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 찰나 영상통화가 왔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끊고 나니까 내가 런닝샷 바람으로 있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자다 받았어요. 자다가 이제 불을 켜고 받으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이제 머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가라듬고 이제 전화 받았는데 지금 거기 몇 시야? 새벽 3시인데 아 그래 됐어? 어 끊을게. 아, 내가 모르는. 하여튼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표현이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정상들을 만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연출을 해서 다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 만나려면 우리가 대통령에게 스케줄 맞춰야 돼요. 대통령이 목사님에게 스케줄 맞춰야 돼요. 목사님이 대통령이 스케줄 맞춰야 되는데 장관들이 여기에서 목사님 만나고 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 세계 캠프라고 다닌 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둘러가지고 목사님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만나는 거예요. 저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꿈 같죠. 저는요, 목사님 곁에 지나면서 내가 저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에 한 번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꿈 같은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하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저렇게 꿈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꿈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생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같은 생애를 보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보다. 아멘 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꼭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전부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때로는 새벽 5시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상담을 할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상담을 하면 재밌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 자매는 어떻게 풀어주지? 저 형제님은 어떻게 풀어주지? 저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주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와가지고 형편을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웃음이 나와요. 아니 자매님 구원 안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는데요? 예수님 마음에 안 계세요? 계시는데요? 근데요? 예수님은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주님이면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어떤 절망스러운 형편 앞에서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보고 어두운 형편만 보고 있는 거죠. 어두운 형편만 보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형편 속에 허우적돼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혼돈이 돼도 공허가 있어도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하나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세계에서 그 마음이 떠나지지 않는 거지요. 저는 오랫동안 수양회 때 복음반을 맡았어요. 그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악뿐입니다.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다 악하지요? 그래도 선한 것도 있죠? 예, 다 쏘가 넘어졌어요. 인간이 다 악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거 보셨어요. 넌 악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선해. 이 생각 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입으로는 복음반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래도 난 선한데, 그래도 난 의로운데, 그래도 난 괜찮은데 늘 이 생각 속에 취해서 살았어요. 얼굴을 봐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내 선함 속에 취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외쳐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내가 느낄 때 난 선한데 뭐.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6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잠언 6장 16절입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나라는 육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 나라는 육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는 나를 싫어하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있고 그렇다면 1%도 나에게 대한 기대는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보시는 나 그리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너는 너를 미워하고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너는 너를 싫어하고 있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100이라면 여러분은 50, 크면 70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싫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싫지 않고 좋게 여겨지는 분 계시죠? 좀 괜찮게 여겨지는 분 계시죠? 뭐 다 어디 가셨어요? 반응 좀 해보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예. 네? 네. 그 학생들은 기본으로 반응하니까 놔두고 어른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 번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 꼭 이렇게 해야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반응을 좀 하세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한참 전하시더니 끝부분에 가시더니 저를 완전 폭로해 버리시더라고요. 조규윤 목사가 성북에서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복권 사기 사건을 만들었네. 제가 사역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 형제로 대전에서 지내던 세월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역에 망하게 됐지 하고 제 마음을 더듬어 가봤어요. 시작점은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고를 쳐서요, 내가 큰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작은 생각 하나에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제가 성북에 있으면서 지역장이 됐어요. 한 번도 저는 내가 지역장이네 하고 산 적은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늘 그 마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요. 강남교회 예배당 공사 막바지였을 때 목사님 간섭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 계시다가 강남으로 올라오신 이후에도 계속 간섭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교회 예배당 짓는데 온 마음을 다 써서 지었는데 너 아니라 그러니까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섭섭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섭섭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저는 그 말을 할 줄 몰라요. 인간이 아닌가 봐요. 사람들은 그래요. 막 들이받고 그러면서 막 악이 나와서 자기는 막 악을 깨달았다 그러는데 저는 웬만해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그냥 이렇게 예? 괴롭혀도 웬만해가지고 속이 악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다 그런데 나만 무슨 순종의 DNA가 들어있나. 웬만큼 밟아도 이놈 악이 잘 안 나오나. 예.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섭섭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섭섭하다는 표현을 할 줄 모른다고. 제 인생에 섭섭하다는 단어는 없어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랬어요. 너 네 성실한 거 믿고 살잖아.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화가 안 돼요. 그 진심이에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 이 말이에요. 섭섭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나약해. 늘 그 생각이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성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는 막 걸어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걸어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제발 무게 좀 잡아라. 제발 좀 무게 좀 잡고 다녀라 그랬어요. 예. 요즘 걸어다닌 저를 보면 타락한 것 같아요. 그때 미안해.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제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도 쓸만하니까 써주시겠지. 그죠? 예. 나를 써주는 이유가 뭐지? 그래도 쓸만하니까 써주시겠지.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으니까 써주시겠지. 그래도 뭔가 쓸모가 있어서 써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딱 자리를 잡을 때부터 망하는 길을 들어서 사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는 일을 해요. 사나는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비우는 일을 하셔요. 당자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났어. 실패하고 방탕하고 이제는 실패를 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면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당자가 돼지우리에서 고통하고 울부짖을 때 아버지 집에 잔치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거 당자는 몰라요. 당자가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돼지똥 묻은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제일 좋은 옷 준비해놓고 인장반지 준비해놓고 신발 준비해놓고 살찐 송아지 준비해놓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놓으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행하는 동안 그는 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성경이 난 너 미워해 난 네가 싫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시는데 나는 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도 나를 버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싫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 주님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저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 편에서 자기가 보는 게 옳은 줄 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고 마음을 더듬어 보지 아니하고 자기 감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강남에 가서 제일 먼저 형제 자매들하고 부딪혀지는 게 뭐였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름대로 헤아리고 나름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닐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전도를 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집사님 마음에 죄가 있으시잖아요. 왜 죄가 있지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있으면 지옥 가요. 아니 목사님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요. 왜 목사님이 상관이세요? 그리고요. 제가 제 신앙에 문제가 답답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께 가 묻지. 내가 목사님에게 왜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이 마음에 전혀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100명이 교회를 나가면 100명 다 다른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의 생각의 세계를 땅 밑바닥에 깔아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 된다면 대전을 다 뒤집어 풀 텐데요. 맞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못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마음만 하나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언제까지 그를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은 아직도 사울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울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진멸하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진멸하러 갔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왔고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걸 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돌이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그를 인하여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그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기념비 세웠습니다. 기념비는 뭘 말하지요? 아, 내가 큰 업적을 남겼다는 거지. 큰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기념비 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떡 다가오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실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나이다. 자, 사울 왕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하고 계시는데 사울 왕의 마음은 너무너무 부족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그래서 흡족해서 기념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냐? 그러면 탁 꺾여져야 되는데 할 말이 아직도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은 우리 육신의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육신을 버리신 거죠. 사울이란 나라는 육신을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사울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여전히 보호자는 남아있는지 몰라도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윗만 존재할 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끝내시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처리하시고 끝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로 사는 삶이 진절머리 안 납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자기보다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자매들 그러죠. 저 인간만 변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아니고 저 인간이 저 인간이잖아요. 저 인간이 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나만 빠지면 나만 버려지면 나만 끝이 나버리면 주님은 바로 일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내게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을 그것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자신의 끝을 내지 않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2009년 10월 말일 거예요. 대전에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새벽에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그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네 마음에 말씀이 와서 자신에게서 벗어난 간증이 있으면 해봐. 제가요 제 마음에 말씀이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자, 목사님 뭘 하라고 했어요?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간증 안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 있다 제 속에 생각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생각이 너무 합당하게 이어졌어요. 야, 지금은 간증할 때 아니야. 야, 귀신이 나와서 내게 음성을 들려준 듯 내 속에 생각이 올라와서 지금은 간증할 때 아니야. 네가 간증하나 안 하나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때야.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쩜 그렇게 그 생각이 합당하게 여겨지는지 아멘했어요. 마음에서 아멘하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끌려서 내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재밌는 건 내가 그 생각에 끌려서 반응하고 있는 동안 목사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엎어져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가보게 생각 좀 해보고 오게. 제가 그 길로 사택문을 나왔는데 내가 무슨 짓 했지?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때서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 마음에 말씀이 와서 너에게서 벗어난 간증이 있으면 해봐.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생각이 올라오니까 목사님 말씀 짓밟아 버리고 내가 생각에 반응해서 끌려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뭘 믿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믿었어요? 생각을 믿었어요? 생각을 믿었어요. 무슨 짓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미친 짓 했지요. 그 미친 짓이 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도 생각이 그 깨달은 걸 이겨버려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생각이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달은 건 마음이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오면 그대로 끌려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동기생이 야 목사님께 오늘 나가냐? 왜? 아 목사님께 나가서 의논할 게 있어서. 근데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평상시 형님 동생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대뜸 한마디 했어요. 야 조교인에는 목사님께 나갈 줄 몰라. 그랬어요. 그 순간 열이 확 받쳤어요. 야, 그때부터 제 속에 악이 나오기 시작하대요. 그동안 안 나오던 그 악이 내 속에 없는 줄 알았더만은 그 속에 막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팍 상해가지고 새벽기도 올라가다 돌아서 내려놔버렸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 지가 날 사랑해? 어? 아니 사랑하면 좀 앉혀놓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든지 그러지 이리 쿡 찌르고 저리 쿡 찌르고 뭔데 진짜 웃기지도 않네.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하면서 완전히 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놀랬어요. 제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회 마지막 날 오후인데 행사 장소에 갔어요. 오후에 대학생들 연합 모임을 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같이 지내던 목사님이 로비에 서있더니 저를 보더니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하, 서울에 있을 때 내가 존경했는데 하면서 이건 비꼬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올라오는 악이 있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총이라도 있으면 다 그냥 싸 죽여버릴 테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야 이 속에 다 똑같대요 그죠?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는데 그죠? 사람이요 평상시 악이 안 나오는 건 진짜 몰릴 대로 안 몰려서 악이 잘 안 나오는 사람 좀 몰려봐야 돼. 자기 성실한 건 믿고 자기 선한 것 속에 취해 사는 사람은 몰리면 나와요. 저처럼 예, 몰리면 말씀 그대로지요. 제가 그때 마음의 브레이크가 딱 잡혔어요. 저 선교센터 있잖아요. 4층 조그만 방 한 칸 줘서 제 아내하고 사는데 제 아내하고 잘 안 싸워요. 저희 부부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살면서 아주 알콩달콩 뭐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어쩔 때 한마디 저에게 던질 때 그 말은 그렇게 저는 듣기 싫어요. 여보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어떠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이렇게 뭐 과일이라도 하나 생기면 같이 이렇게 깎아서 나눠 먹으면서 재밌게 농담을 하다가, 근데 여보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피아 거꾸로 서사해요. 확 돌아버려요. 왜 그렇게 그 말이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너는 왜 내 앞에 재판장이고 나는 네 앞에 죄인이어야 되는데 난 그게 싫다고.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하더라고. 마음이 죄인이 안 되니까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어요. 마음이 죄인이 되면은요,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어요. 죄인이 안 되면 못 들어요. 제가 마음을 더듬어 봤어요. 내가 왜 내 아내 말을 못 듣지? 야, 가장 가까이 사는 네 아내하고 마음 안 나누고 살면 누구하고 마음 나누고 살래?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여자나 붙잡고, 아, 내가 고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어려운데, 그건 미친놈이지. 너 네 아내 믿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아내를 안 믿고 있구나. 네 아내도 못 믿는 네가 주위에는 종들 믿어? 믿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는 종들도 못 믿는 네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 제가 저는 그래도 박 목사님은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박 목사님조차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목사님도 안 믿는 네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지내면서도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버릴 수는 없었다는 거지. 내 인생의 복음이 전부인데, 이 교회가 전부인데, 내 인생의 하나님이 전부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니, 내가 교회를 안 믿다니, 내가 종을 안 믿다니, 그럼 누구 믿고 사는 거냐?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나 외에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걸 봤어요. 나 외에 아무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과 의논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 인간은 다 거짓돼, 나라는 존재, 내게서 나온 모든 건 다 거짓된 것밖에 없어. 근데 저는 저를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마음을 다 닫고 살았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사는 곳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믿을 게 있다고요? 내게 무슨 선한 게 있다고요? 내게 무슨 진실한 게 있다고요? 내게 무슨 의로운 게 있다고요? 나를 믿어요. 진흙덩어리 나에게 마음을 열고 사는 동안,
내 속에 들려오는 내 소리 듣고 마귀의 음성 듣고 사는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를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의 종이 아니라 마귀 종이구나.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믿는 사람이고 생각의 종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평상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 같지만 순간 생각이 찾아오면 그 생각 따라가고 순간 생각이 찾아오면 그 생각이 끌려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고 구하며 울부짖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게 생각 속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이 보여졌는데 제 마음이 가는 길을 또다시 봤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 욕이 나오더라고. 제발 그 짓 좀 그만해라. 제발 그 짓 좀 그만해라. 말씀 들으면 뭐가 된 것 같다가 돌아서면 도루묵이잖아. 말씀 들으면 뭐가 된 것 같다가 돌아서면 도루묵인데 또 그 짓 할래. 또 그 길 갈래. 이제 좀 너 좀 포기해라. 이제 너 좀 내려놔라. 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붙어있죠. 아니야, 너 포기한 적 없어. 아니에요. 전 포기했어요. 너 정말 너 마음에서 너를 포기한 적 있어? 네 마음에서 정말 네 자신이 버려진 적이 있어? 네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있어? 네 마음에 정말 네 자신이 십자가에 끝이 난 적이 있어? 마음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생각 속에서 되어진 세계구나.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려줄 수 없었고 그것은 나를 건져줄 수 없었고 그것은 나를 바꿔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다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는 저를 다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참 신기한 것은 그 전까지 사람이 문제가 되고 형편이 문제가 되고 내 마음이 문제가 다 모든 게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가 되고 나니까 모든 시시비비가 끝나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끌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싸워주시고 하나님 내게 모습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포기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2010년 2월 1일 날 강남에 갔습니다. 두 달 강남에 있다가 안양에 2년 있다가 동대구에 가서 3년 있으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강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서 1년 10개월을 지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복음만 생각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2009년 1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누가 너를 시간에 쫓길 것도 없고 위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나와서 또 전도하고 그냥 또 앉아서 복음 전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다시 목사님 곁에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땅이 꺼져내리는 듯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시 목사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시는 목사님 곁에 서서 내가 복음의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시간은 안 올 거야. 이런 날은 내 생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이 찾아올 때 제 마음에 한없이 한없이 절망이 왔습니다. 2015년 3월에 강남으로 살짝 이동이 돼서 갔는데 목사님 곁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 야, 내 생에 이런 날이 있구나. 내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제가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그때 냉정하게 나를 내쳐주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만 써.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안 써. 그렇게 저를 내쳐주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나를 내쳐주셨다는 사실. 목사님, 저를 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목사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삶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겁니다. 수성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짓는데 진짜 하나님이 복을 가져다가 그냥 쏟아 붓는 것처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빌어주셨습니다. 참담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으로 다 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예수님 계셨는데, 이런 예수님으로 사는 세계가 있었는데,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꼭 이런 세계는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게 없네요. 예수님으로 됐네요.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마음 몰랐습니다. 내 생각 믿고 내 마음 믿고 정말 목사님 시들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마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보좌가 남아있어도 사울은 헛개비예요. 허수아비예요. 아무 능력 없어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돕게 도우시는 걸 보는데 만약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다 맡겼다면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야,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네. 다윗에게 모든 거 맡겨야 되겠네. 야, 다윗, 이제부터 네가 모든 것 다 다스려라. 모든 것 주관해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그렇게 앉아 있었다면 사울의 생애가 너무 행복했을 텐데. 오늘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죠?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이기고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됩니다. 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주님 내 인생 대신해 주실 거야. 그 주님으로 사는 삶. 여러분 마음에 주님만 믿고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못 박아서 처리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도록 십자가 걸린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 육신의 형편에 세상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나라는 육신을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길 외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꿈같은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로 못 박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넌 예수다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사는 동안 고달픈 신앙을 해왔는데 이제 저도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